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저께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특히 당시 초대교회 큰 문제였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이 두 개가 꼭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지 사람까지도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면 인간끼리의 평화는 요원하다. 이것을 바울은 명심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바울의 목회서신을 받아 읽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이 목회서신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메시지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교만을 버려야 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열등감과 분노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디 가든지 우월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의 계급을 만들어서 서로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양반, 그 상놈 또 나누어서 영호남 나누고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벽을 만들었듯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도 흑백 갈등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마 미국의 백인 성도들과 흑인 성도들이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충격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으로 만들어내는 인간끼리의 갈등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가족은 그 집의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눴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오고 다 함께 집안에 있는 물건 나눴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집 가족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이 안 하죠. 하늘나라 가족이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나그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아서 이렇게 집시처럼 불안하고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너는 하늘나라 창고의 모든 보물을 나눠 쓸 수 있는 천국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또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눠줘야만 합니다.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 분위기가 침울해집니다.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시험에 떨어지기나 하면 온 집안이 함께 고민하고 괴로워하죠. 가족은 운명적으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각자가 맡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엄마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아들, 딸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책임은 안 다하면서 주권만 누리고자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죠. 가족이 든든하게 서라면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서의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흐르는 테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무한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가 이토록 힘든가?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 상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다들 교회 공동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 들어가고 떠나는 것을 뭐 지역의 헬스클럽 바꾸듯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의 직장 생활의 텀이 보통 한 1년, 2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도 좀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서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고 모든 교회 구성원은 이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뜻밖의 첫 단계부터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교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죠.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왜 가족일에 참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지역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엮여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결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내셔서 한 교회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인위적으로 함부로 교회를 깨면 안 됩니다.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분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다해야 될 책임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어느 건물이든지 기초공사가 중요한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기초공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다란 뜻이죠.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신약시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합쳐보면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현대 공법으로 이해하면 이 코너스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지만 고대 모든 건물에서는 이 코너스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머릿돌, 이 코너스톤 하나만 발굴해내면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세워졌는지를 전체를 조감도를 추리해냈다고 합니다.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지는데 여기서부터 건물의 모든 벽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입니다. 모든 벽을 연결시키는 건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코너스톤의 마지막에 건물주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런데 이 코너스톤이, 교회의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말씀을 타고 그 교회에 가득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든 말씀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간혹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교포교회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족 친지끼리 혈연 관계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까지 그게 쭉 가요. 한 번 어느 교회 집회 가는데 성도 200명 중에 150명이 다 가족 친척이 그 가문에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친구들 혹은 아는 사람들끼리 정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끌고 가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파탄이 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그래서 교회 기초공사는 인간의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닌 말씀으로 깔아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21절, 22절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21절에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두 번 나왔죠. 22절에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짧은 두 절에서 그분의 안에서라는 말이 연거푸 네 번씩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 포도나무의 비유 설교할 때 뭘 배우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거기서도 핵심 포인트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목자의 우리 안에 있어야 살지 양이 자유를 찾아서 그 우리를 탈출하는 순간 죽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풀어야 돼요. 예수 밖으로 나가서 풀면 안 돼요. 그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 성도의 진정한 사랑과 교제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동일한 은혜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각각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희한하죠? 나와 예수님의 깊은 교제는 이기적인 행위 같은데 이걸 잘하면 다른 성도들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 중에서 싸움꾼은 없어요. 내가 착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랑 깊이 친해지면 내가 예수 안에 깊이 있으면 옆에 성도랑 부딪히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연결시키는 공통 분모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만나가지고 서로 떠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제가 아는 좋은 목사님이 시골교회 오래전인데 한번 부임해 보니까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임으로 막 몇 시간씩 보내드려서 남전도에 가서 도대체 무슨 회의를 많이 하냐 봤더니 가을에 남전도에 운동회 할 때 잡아먹으려고 개를 사가지고 키우는데 이 개가 얼마나 컸느냐, 누가 잘 먹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막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야. 여전도의 회의는 또 뭐라나 봤더니 그 가을 소풍 또 먹으려고 이렇게 뭐 나무를 키우고 뭐 벼를 심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 밭을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서 고추는 얼마나 나오고 뭐 이런 걸 갖다 팔면 얼마나 돈이 남고 이걸 여전도의 회의에서 계속 하는 거야.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일로 남전도의 여전도회를 없앴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한 5년 그렇게 하니까 교회의 그 완전히 컬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교회 모든 그 소그룹 모임의 포맷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은혜를 나누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모임은 싹 정리가 돼야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학벌, 나이, 출신, 재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임은 재밌죠. 좋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이도 차이 나고 학력, 직업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은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서 은혜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인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달라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많다면 이거는 대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깊이 있다면, 은혜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화평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죠. 너희는 아직도 불완전하다. 공사 중이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내가 평생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짓다가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멈춘 건물 본 적 있죠?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의 소굴이 되고요. 들짐승들의 터가 됩니다. 건물은 계속 중단 없이 지어져 가야만 돼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만 돼요. 끊임없이 변해야만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고 너도 완전하지 않아요. 내 인격도 공사 중이고 너의 인격도 공사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지어져 가는데 서로 공헌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 집사의 영적인 성장에 나도 공헌하고 있어요. 박 집사의 영적인 성장에 나도 공헌하고 있고 내 영적인 성장에 그도 공헌하고 있어요. 그가 훌륭해서만 공헌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갈굼으로써 나를 계속 기도하게 해서 또 공헌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요, 혼자 도닦듯이 산에 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서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같이 키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빚어가시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과 선비감만 배우면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장의 목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음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은 거룩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보고도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여기 거하겠느냐?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곳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져 가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백성들의 갈망이 살아있는 곳, 서로 사랑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추구할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 거리낌 없이 계실 수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긴 계시는데 불편하게 계시는 교회가 있어. 옛사람의 잔재가 너무 시뻘겋게 살아있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지 않은 차갑게 식어버린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기쁨으로 주인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탄식하며 개그로 계세요. 거기에는 어떤 영광과 임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만한 처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순례배도 화상으로만 하고 서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름 부흥 집회도 함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답답하죠. 목사인 저도 답답하죠. 우리의 영성이 꼭 멈춰버린 것 같은, 함께 못 모이니까 교회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성은 광야에서도 자랍니다. 아니, 더 자랄지 몰라요. 저는 이번 코로나 6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멈춰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이지는 못해도 예배에 대한 갈망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려놓음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함께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교회론이 부서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에 기초한 교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